우리는 로마서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제가 읽을 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좋은 결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문화인이건 야만인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 이 시간을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한 지적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변화시키는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복음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욕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갈망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2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회중으로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함께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장대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방식으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하고 적용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그 깊이가 깊고 그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함 속에서도 분명하고 강렬하게 다가오며 동시에 복잡함 속에서도 심오한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존경받는 주석가 FF 브루스의 말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읽은 사람들은 더 읽을 경우 어떤 결과가 따를지 대비해야 한다. 여러분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서두 구절인 1절부터 7절까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지 전체를 읽으세요. 그는 로마서의 주요 주제들을 강조하며 이 주제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깊이 탐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복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복음의 내용을 깊고 장기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바울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동기부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사역에서 힘을 얻는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특별히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울의 마음과 그의 내면의 삶을 살펴보고 그의 소망과 부담 그리고 사역적 의무를 고려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도전받게 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 각자가 나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제 8절부터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될 것은 이 구절들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로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8절부터 10절에서는 바울의 기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바울의 의무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바울의 의무, 이제 각각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인들을 위해 드린 기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는 그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간구를 합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레코로마 시대의 편지에서 발신자가 수신자를 위한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관례였다고 지적합니다. 대개 이는 신들에게 수신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축복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의 거의 모든 편지에서 그가 이 관례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례적인 수사적 형식을 사용하면서도 그는 이를 자신의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목적에 맞게 변형합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 갈라디아서가 유일한 예외이긴 하지만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수신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사적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각 편지에서 감사의 표현을 해당 교회나 개인의 특정한 상황에 맞게 조정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 모두를 위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첫 번째 감사에 대해 우리가 간략히 주목할 수 있는 세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바울이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열매와 그 열매의 선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을 위해 복음을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적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기뻐하며 그 변화가 선포되는 것에도 기뻐합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우리가 로마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정확히 어떻게 로마에 전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에 처음으로 선교한 사람, 첫 번째 전도자, 첫 번째 교회 개척자로 특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경로로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기에 이제 로마 중심부에 의미 있는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의 이야기는 전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그러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 세계의 신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는 이것이 우리가 제국 내에서 로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1세기 당시 제국의 변방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느꼈을 감정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영원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법의 근원지였으며 문명의 중심지였고 시인과 웅병화 예술가들의 메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문명화된 영광과 방탕한 타락이 공존하는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두셨습니다. 특히 그곳에요. 그러므로 로마에 번성하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위대한 신학자 프랭크 시나트라의 말을 빌리자면 교회가 그곳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어디서든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격려가 되는 소식이 이제 전 세계에 전파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바울은 이 세계적인 격려의 소식이 로마인들에게도 격려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는지 잠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불문 모두를 구원으로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이 듣고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로마인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믿었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다면 감사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복음을 로마에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 증언했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에는 궁극적으로 복음의 변역과 선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 측면으로 이끕니다.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인 첫 번째 감사입니다. 바울은 여기 이 구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바울이 이제 모든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시는 한 분, 곧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신 분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임한 복음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감사를 드린 후 바울은 간구로, 즉 기도 요청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간구입니다. 그것은 기도 요청이며 매우 구체적인 기도 요청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침내 로마 교회에 가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확고히 붙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주신 결과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열어두신 모든 문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가 여시기로 한 모든 문과 닫으시기로 한 모든 문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점까지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바울이 가볍게 하는 요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이 기도를 드리며 일종의 엄숙한 서약으로 선언합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깊은 헌신입니다. 그는 로마인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로마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꼭 알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꾸준하고 열정적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지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서 단 몇 구절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기뻐하며 그분께 정기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든 복음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더욱 깊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형제자매들과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 복음의 변화와 복음의 선포 그리고 복음의 교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감사하게 되기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더 깊은 연결과 교제를 갈망하게 되기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바울의 영혼 속에 타오르던 불길을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타오르게 한 불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는 그들을 향한 깊은 갈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은 11절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혹해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보십시오.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 11절에서는 바울이 왜 그렇게 간절히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자신과 로마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복음 사역을 통해 유익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로마인들에게 어떤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어떤 기적적인 영을 전해주고자 한다는 의미인가? 영적 은사인가?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은사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사용하여 로마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을 활용하여 사역할 때 바울도 그들의 사역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언급할 사역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한 내용과 더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작에서 이미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역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활용하여 로마 교회를 사역적으로 축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교회가 자신을 향해 그들의 은사를 행사할 때 그로부터 사역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여기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복음의 교제입니다. 복음의 동역, 복음의 예배입니다. 로마 교회와의 코이노니아, 즉 서로에게 사역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섬기고 로마 교회로부터 사역을 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또한 로마 교회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를 향해서 바울은 단순히 서로의 믿음 안에서 격려를 받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들과 나 모두가 그렇다고 말하며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길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거두는다는 표현은 거의 항상 영적인 수확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음 전도 사역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회심과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며 그들을 세상에서 교회로 어둠의 왕국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사역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민족들이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사역에 직접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가 그의 가장 깊은 열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구원과 성화입니다. 바울은 신자들 사이에서 복음 사역을 하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고 또한 신자들과 함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과 사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도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화와 형제자매들의 성화와 성숙을 간절히 바랍니까? 우리는 함께하기를 갈망합니까?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실제로 서로의 성화와 성숙, 성장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섬기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섬기기를 또한 갈망합니까? 잃어버린 차에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성화를 간절히 바랍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열망합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갈망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이었으며 그의 열렬한 기도를 북돋우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4절과 15절로 이끕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의무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며 그 갈망은 복음에 대한 사명감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진술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표현을 마지막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묻게 만듭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학자들은 예상대로 바울이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인을 하나의 민족으로서 빚을 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만인은 비페이 그리스인, 즉 기본적으로 모든 다른 민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 세계에서는 종종 자신들의 민족을 최고로 여기고 다른 모든 민족을 야만인으로 간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단순히 민족적 구분이라기보다는 문화적 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철학, 역사, 문학, 예술은 고대 세계에서 최고의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부상하며 그리스인들까지 정복하고 있을 때조차도 로마의 많은 저명한 인물들은 여전히 그리스 문화의 더 높은 위대함을 인정했습니다.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가 정치적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을지라도 문화와 예술에 있어서는 그리스가 오히려 야만적인 정복자를 사로잡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민족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문화적으로 세련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음 구절에서 지혜로운 자를 언급하며 이를 암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아마도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들, 교육받지 못한 자들, 세련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로마는 모든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바울이 이 표현으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일종의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모든 언어와 부족과 나라에.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감을 느꼈을까요? 이 질문은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그리스어 단어로 인해 더욱 강조됩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빚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세상에 빚을 진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빚이 분명히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빚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그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바울의 빚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존 스토트가 한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빚을 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뉴스전쟁이는 제3자로부터 누군가를 위해 돈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서 1000파운드를 빌린다면 그것을 갚을 때까지 저는 당신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의 친구가 저에게 1000파운드를 건네주며 그것을 당신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면 제가 그 돈을 당신에게 넘겨줄 때까지 저는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제가 돈을 빌림으로써 스스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당신의 친구가 저에게 1,000파운드를 맡김으로써 저를 당신에게 빚진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스토스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에서의 빚입니다. 바울이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는 것은 이 의미에서입니다. 그가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서 무언가를 빌려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전할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에게 용서와 의를 주셔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나 노예라고 묘사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그리고 놀랍게도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속량되었고 치유받았으며 회복되었고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 바울은 기꺼이 모든 것을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위대한 구원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죄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같은 주님으로부터 같은 복음을 가지고 열방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바울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열방에 전파하도록 바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울이 로마인들과 열방에 대해 가지는 의무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의무이며 그들과 나누어야 할 빚입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언어와 부족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 열방에 선포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바로 그 복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음, 이 구원, 이 부르심이 정말로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이 그를 움직이고 그를 강권하며 그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이 복음의 의무가 바울의 갈망을 불태우고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바울의 기도를 낳고 그의 기도의 언어를 부여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존 스토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빚진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는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또 만약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전해졌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의 것으로 간직할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복음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복된 소식은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의무를 생각할 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의무는 무거운 짐이나 억압적인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복음 자체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한 후 앞으로의 장들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지치게 하는 족쇄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언제나 생명이며 자유이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남녀노소가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죽음의 고통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합니다. 복음은 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정도에 따라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만큼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만큼 바울과 함께 기쁘게 우리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의무라는 그의 선물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점점 더 우리의 갈망을 불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세상을 향해 사역하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갈망은 결국 기도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모든 복이 흘러나오는 그분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복음 사역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복음적 교제를 위한 간구의 기도,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요. 저는 제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저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로마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게 되어 기대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하는 사역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격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도시 곳곳에서 그리고 심지어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신실한 형제요 사도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세우며 들고 사로잡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